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했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는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없이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과 다른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20일 시리아 주둔 미군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이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요르단 국경 인근에 소재한 시리아 내 알캄트 미국 기지를 겨냥해 무인기를 활용한 간접 사격을 감행하는 의도적이고 조율된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고 현재 전투 손실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우리는 정당한 자위권을 유지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응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리아에는 약 9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이날 무인기 공격이 일어난 알참프 기지와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알참프 기지는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합의한 시리아와 요르단 간 국경 약 51제곱킬로미터 완충지대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대사 지명대는 20일 상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 지명대는 이날 상원 인준위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분열을 통한 정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인준된다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주스톨 역할을 하고 있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북한이 모두 동맹 관계 간 균열 지점을 찾아 깨려고 시도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근 일본이 방위비 지출을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앞서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오는 31일 중의원 총선을 기해 국내 총 생산 대비 방위비 지출을 기존 1%에서 2% 이상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20일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흑해에 접근해 자국 전투기가 긴급 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흑해상에서 두 대의 미국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가 KC-135급 급유기와 함께 비행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따라 두 대의 수호이 30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군의 군용기가 러시아의 국경을 침범하진 않았다면서 출격한 전투기들은 국제연공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대응비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상황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같은 날 발생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동부 우크라이나의 평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흑해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자우셰 타이완 외교부장이 다음 주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 부장이 26일 슬로바키아를 방문해 대통령과 만난 뒤 체코를 방문해 프라하 시장 등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두 명의 타이완 장관이 이끄는 경제대표단이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21일 슬로바키아에 도착한 경제대표단은 30일까지 체코와 리투아니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방문하는 나라들은 최근 모두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밀로스 바르트칠 체코 상원의장은 타이완을 직접 방문했고 리투아니아와 타이완은 각각 자국 영토에 대표부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금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포기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 SLBM 시험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주권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에 반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남부 동해안은 낮 동안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를 계기로 각국이 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20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논의했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는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없이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1일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t announced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test on October 19th. Local time, the United State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1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발표했다며 미국과 다른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러한 발사를 규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SLBM 시험 발사를 별개로 봐선 안 된다며 이번 발사는 일련의 무모한 도발 중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계속된 여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북한이 주장한 새로운 극초음속 활공체 발사를 언급한 뒤 이것들은 불법 행위고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진전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기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ls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래야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 경험 등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북한은 반드시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have offered to meet the DPRK officials without any preconditions and we have made clear that we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 당국자들과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만날 것을 제안했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발언이 끝난 뒤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인 1718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제재 위반들을 단속해야 하고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럴딘 부인 네이슨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사는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프랑스가 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e firmly condemn this provocative action which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네이슨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도발적인 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과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에 대한 긴급한 해결의 필요성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네이슨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네이슨 대사는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는 안보리 결의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 영내 안보와 일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네이슨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니콜라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s I speak to you, they continue to enrich more and more uranium. Their centrifuges.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북한은 점점 더 많은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고 원심 분리기는 돌고 있다는 겁니다. 드 리비에르 대사는 따라서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독일과 영국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포기를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2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으며 세계와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주 동안 반복된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들은 무책임한 방식으로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독일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아만다 밀링 아시아 담당 국무상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북한이 10월 19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고 영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 영내 파트너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영국은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링 국무상은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은 최근에 SLBM 시험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주권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에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증강과 협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의도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지난 19일 이루어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 요청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며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심히 자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 들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시험 발사가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고 순수 국가 방위를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SLBM 시험 발사를 정당한 주권 행사임을 내세워 그간 계속 제기해온 이중기준 적용에 또다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SLBM 발사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하면서도 반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응 형식 면에서 담화보다 수위가 낮은 기자와의 문답을 택했고 대변인의 발언 수위도 과거보다 눈에 띄게 절제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종 박사는 북한이 핵능력 증강과 대미 협상력 강화를 함께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도발의 수위를 현저하게 높여가지고 이걸 완전히 대결 국면으로 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을 벌면서 자신의 도발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는 거고 한편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을 협박하면서 미국이 어떤 식의 협상안을 들고 나오는지를 살펴야 되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자신들의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으면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미국이 북한을 먼저 자극하지 않는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모라토리엄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주적에서 배제됐다는 북한의 거듭된 발언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이처럼 온건해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궁극적인 의도는 핵 보유국임을 정당화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북한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한국이나 미국 같은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며 북한의 무력 증강 행동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인식을 고착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 김정은 연설에서도 그렇고 전술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순히 자위권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개발을 인정해라. 국방 박람회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미국이 주적은 아니지만 무기 개발은 주권국가로서 정당한 행위라는 북한의 잇단 발언은 새로운 대응 논리라며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무력 증강 행위를 덮고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호응이 없으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기까지는 북한이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면서 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가적인 무기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자기들의 명분을 쌓고 군사적 실험을 하고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서 그다음에 대화로 복귀해도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조건을 걸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에 복귀할 수가 있는 북한의 유리한 현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며 이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냐는 질문에 도발 대신 위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아,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 이제 그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과 관련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아직은 초보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이번 발사에서 2,000톤급의 신포급 잠수함 기준으로 함규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비정상적 방식을 취했다며 신포급은 시험함 성격에 가까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남북한 SLBM의 수준차를 묻는 질문엔 SLBM은 미사일 단독이 아닌 플랫폼과 함께 완전체로 봐야 하는 관점에서 5년 이상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이 계속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했다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19일 뉴욕에서 열린 2021년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셔먼 부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접근에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절대적으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which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DPRK's neighbors.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 상황을 모니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향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강하지만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미국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욱 강해진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동반자며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 양국이 힘을 합친다면 이겨낼 수 없는 도전은 없다면서 한국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더 확장된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며 수십 년 전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미한 동맹은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성장하고 꽃을 피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동의 안보와 이익, 경제적 유대, 민주주의와 자유의 공동가치를 공유하며 양국 간 우정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더욱 드러났다는 겁니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기후변화 위기 등에 함께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양국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코로나 종식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에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과 글로벌 메탄 서약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대한 한국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됐느냐는 BOA의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은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무부가 자체 법률가들을 상당수 투입해 종전선언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한 VOA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처음 개발한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우주로 발사돼 목표 고도에 이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실패해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후 약 16분 만에 더미 위성으로 불리는 모사체 위성 분리에 성공했지만 더미 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후 127초가 지난 오후 5시 2분께 고도 59km에서 1단 엔진이 분리되었습니다. 오후 5시 4분엔 누리호에 탑재된 더미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됐고 같은 시각 2단 엔진 정지가 확인됐으며 3단 엔진 점화도 확인됐습니다. 오후 5시 6분 누리호는 비행고도 500km를 돌파했고 5시 8분엔 비행고도 600km를 돌파했습니다. 오후 5시 12분엔 누리호 3단 엔진 정지가 확인됐고 5시 15분엔 더미 위성이 정상 분리되면서 비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한 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발사 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며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하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선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리호는 11년 7개월간의 오랜 개발 기간이 걸린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한국이 자체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입니다. 총길이 47.2m, 중량 200톤의 매우 복잡한 구조물로 각각 추력이 75톤급인 액체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으로 묶여있는 1단부, 추력 75톤급 액체 엔진 하나가 달린 2단부, 추력 7톤급 액체 엔진이 달린 3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리호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설계와 제작, 시험 등 개발 전 과정을 한국 연구진과 기업이 맡아 완성했습니다. 누리호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는 탱크 역시 모두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누리호 발사는 한국이 세계 우주강국에 들어설 가능성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인공위성을 독자 기술로 만들고 있지만 이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발사체 개발은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에 비록 위성의 궤도 안착엔 실패했지만 한국은 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나라로의 진입에 성큼 다가서게 됐습니다. 현재 1톤이 넘는 실용급 위성을 자체적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국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지목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의 핵무기 탑재 능력, 미사일을 미 본토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20일 북한을 미국의 국가 이익에 위협이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공개한 2022 미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비국가 행위자와 함께 북한을 미국의 중대한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등 이들의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보다 한 단계 아래인 높음으로 분류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는 화상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매우 뛰어난 역량의 러시아와 중국 군대를 언급하며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이들의 위협을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f you look a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Iran with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 and Russia and China, what they're doing, heated rhetoric, very capable militaries, and so we think that the threat to U.S. interests is high in that regard.
보고서는 북한의 군대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두 나라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안보상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대해 호전적이며 종종 군사적 외교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21년에 핵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다수의 도발적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국내와 역내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위상과 중요성을 높이고 핵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에 대한 협상에서 미국의 다양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북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기아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투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look at North Korea, a lot of its population on near starvation diets, and yet the Kim regime is more interested in investing in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missiles of various ranges that cover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range the United States itself.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 능력, 미사일을 미 본토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적대국과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게릴라전 수단으로 사이버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전체적 위협 수준과 관련해 위협 행동 측면에서는 5단계 중 3번째 단계인 시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위험 역량 측면에서는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강화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가장 긴급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러시아를 꼽으며 유럽에서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1차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직면한 가장 포괄적인 위협을 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의 현대화와 확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능력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올해 첫 국산 항공모함을 진수하고 두 번째 건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핵 능력을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강함으로 평가하면서 하지만 한계 혹은 약함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21년 지수에서 한계에서 강함으로 가는 추세라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보고서는 핵 능력을 강함으로 평가한 것은 미국 핵 계획의 쇠퇴를 역전시키겠다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과 핵 계획 현대화와 필요한 예산 배정 약속을 지속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선 미국이 강력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노력이 본토를 보호하는 제한된 구조와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발전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군이 현재 하나의 주요 지역 분쟁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다양한 지역에 주둔하고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두 개의 지역 분쟁을 다루기에 확실히 불충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완공된 북한 남포의 유류 하역 시설이 본격 운영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과 달리 중국 등을 오가는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는 양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에 최근 건설된 새 유조선 정박시설에서 유조선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닐랩스의 위성사진 자료에 따르면 길이 70m의 이 유조선은 긴 직선 형태의 정박시설 끝부분에 정박해 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13일 이 자리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18일과 20일자 위성사진에서도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시설이 위치한 곳은 기존 남포의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으로 앞서 북한은 이곳에서 약 10m 높이의 대형 유류 탱크 3개를 만들고 올해 6월엔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약 120m 길이의 선박 저반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시설은 줄곧 비어 있었지만 완공 약 4개월 만에 유조선이 저반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새롭게 만든 유류 탱크 3개에 유류를 채우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새 유류 탱크 지대와 별도로 기존 유류 저장 시설 밀집 지역에서도 유류 탱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이 일대에 지름 약 32m의 원형 부지 4개와 지름 25m의 부지 1개가 조성돼 유류 탱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여전히 공사가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남포의 기존 유류 저장 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또 다른 선박 저반 시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류 관련 시설들이 모두 완성될 경우 유류 탱크는 기존 20개에서 약 30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4개이던 접안시설은 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제재 등으로 인해 북한이 유류 비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며 유류 관련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배경을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 일대를 드나드는 유조선의 숫자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변화입니다. 북한 유조선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중순까지만 해도 이 일대를 드나들었지만 이후 급감하기 시작해 약 1년 가까이 자취를 감춰왔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부터 남포의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을 비롯한 정박 시설에 유조선들이 포착되기 시작해 지난달과 이달엔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활동이 증가한 정황은 유조선 외에도 일반 화물선의 움직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플래닛랩스가 지난 17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남포의 석탄 항구에 선박 두 척이 정박해 있고 최근 하얀 포대가 하역되는 모습이 촬영된 부두에도 대형 화물선이 적재함을 연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또 이날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항구에서도 약 90m 길이의 선박이 머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는 컨테이너들로 연결된 큰 외벽이 세워지고 입구와 출구가 구분된 것으로 나타나 외부에서 들여온 물품들이 격리되고 있다는 추정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최근 들어 선박에 한해 물품 수출입을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등 국제기구들은 대북 지원 물품이 선박을 통해 남포항에 운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교역액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7,384만 달러를 기록해 두 나라 간 물품의 이동이 일정 부분 재개됐다는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을 통한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북중 국경 지역은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 위교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서는 다리를 건너기 위해 야적장에 대기하는 트럭이나 다리를 통행하는 트럭들의 행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중국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탈북자가 탈옥한 사건에 중국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탈북자와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내 탈북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준다면서 중국이 강제 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CNN 방송은 20일 중국 감옥에서 복역 중이던 북한 국적의 탈북자가 탈옥한 사건이 중국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탈북자 주현건이 지난 18일 저녁 6시 중국 동북부 지린성 지린 감옥에서 탈옥했다며 그의 극적인 탈출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돼 여러 중국 국영 매체를 통해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게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주 씨가 노동 일과를 마치고 수감동으로 이동하던 중 가건물의 벽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끝까지 달려간 뒤 고압전선에 줄을 걸어 잡아당겨 불꽃이 튀어올랐다고 묘사했습니다. 이후 주 씨는 전선 받침대를 밟고 올라선 뒤 높은 담장에서 뛰어내려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주 씨의 탈출은 탈옥이 드문 중국에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며 중국 포털사이트 웨이보에서 관련 검색어가 2,2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중국 당국이 검열에 나서 지린 감옥 웹사이트에 오른 주 씨의 현상금 공고가 삭제되고 웨이보에서 주 씨 관련 영상과 글들이 사라졌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주 씨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색 작업에 나서는 한편 체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10만 위안, 즉 미화 15,600달러, 주 씨의 체포에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할 경우 15만 위안, 미화 23,400달러를 지급한다고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중국 도시가 탈북자 추적에 나섰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주 씨의 탈출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법원 기록을 인용해 주 씨의 체포 경위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함경북도 출신 광산 노동자로 2013년 7월 중국 옌벤 조선족 자치주 투먼으로 밀입국한 주 씨는 탈북 직후 가정집 세 곳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습니다. 미화 230달러 상당의 현금, 전화기, 담배 6갑, 옷, 운동화 등을 훔친 것입니다. 주 씨는 세 번째 집에서 연로한 여성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몇 시간 뒤 붙잡혔습니다. 2014년 옌지시 인민법원은 주 씨에게 밀입국죄, 절도죄, 강도죄 등의 혐의로 유기징역 11년 3개월형과 벌금,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그는 모범수로 인정돼 두 차례 총 14개월 감형을 받아서 오는 2023년 8월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 몇 년간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형량을 상당히 늘렸으며 이들은 고된 노동뿐 아니라 고문과 성폭력을 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7월 현재 약 450명의 북한 남성이 지린 감옥에서 수형 기간을 마치고 북송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여 년 전 미 중서부 시카고 지역에 정착한 탈북자 김마태 씨는 20일 VOA에 주 씨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잘못됐지만 탈북자들이 돈이 없이 중국에서 지내기가 힘든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을 해봤는데 돈이 있는 상태에서라면 별 문제인데 돈이 없는 상태라면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참 보면 불쌍한 일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영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진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숨어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탈북자들을 신고하면 보상금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탈북자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여기도 갖고 있고 일할 곳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생존 문제가 달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도둑질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셨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생존의 문제인데 어디서든 이제 일자리도 주지도 않고 누가 이제 이분들한테 밥 한 숟갈도 줄 수 없으니까 이분들도 살려고 이제 물론 이게 범죄가 잘 됐다는 거는 아닌데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생돈으로 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박 대표는 특히 주 씨가 북송의 두려움으로 탈옥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에 북한으로 갔을 때 이제 받아야 되는 그 또 다른 이제 그 처벌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제 목숨 걸고 나오셨고요.
박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제3국으로 보냈다면 주 씨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은 중국이 북한 난민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그 한 가지의 일을 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is truly dire.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China does not abide.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처한 현실이 실로 심각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지휘협약과 1967년 의정서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마태 씨는 북한 당국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문제죠. 첫째로는 사회적 제도의 악이 그들에게까지 미쳐가지고 그들이 악하게 만드는 것이 북한 당국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북한에서 내 것이 굶어 죽기 싫어서 또 그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북한에서 또 힘들기 때문에 중국에 나서 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먼저 책임이죠. 정확히 말해서.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과 국제적십자연맹 IFRC의 올해 대북지원 모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의 모금액은 지난 10년 새 최저, 국제적십자연맹은 올해 목표액의 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북한 지도부의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 IFRC는 20일 갱신한 올해 대북지원 모금 현황에서 이날 현재 목표액의 42%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액 347만 스위스 프랑, 미화로 377만 달러 가운데 157만 달러만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자세한 공여기관을 밝히지 않은 채 스위스 적십자사가 49만 달러, 중국 적십자사 12만 9천 달러 외에 독일과 뉴질랜드 적십자 등 일부 지원기관만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IFRC가 밝힌 대북지원 파트너국 적십자사는 영국과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 12개국이지만 20일 현재 4개국만이 올해 대북 지원에 동참한 겁니다. 국제적자연맹 IFRC는 이번 현황에서 올해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전략 우선 분야에 302만 달러, 조력 분야에 72만 달러 등 375만 달러의 목표액을 책정했었다며 8개 세부 분야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내 건강과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155만 달러, 기후환경 위기 대응에 74만 달러, 재해위기 대응 72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IFRC는 지난 7월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올 하반기까지 신종 코로나 검사와 감시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개인 보호용품을 제공하는 게 지원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대북지원 모금액도 10년 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홈페이지에서 20일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액은 총 1,54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모금액 최저를 기록했던 2014년에 3,32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BOE가 2011년 이후 대북 지원 모금 통계를 살펴본 결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2012년 1억 1,780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13년 6,280만 달러, 이후 지난해 4천만 달러까지 매년 3,4천만 달러대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유엔은 앞서 북한 지도부의 과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올해 대북 지원 계획과 모금액 목표를 아예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이동 제한 조치로 자료 접근과 현장 평가를 하지 못해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20일 VOA에 북한 당국의 결정으로 국제사회 접근이 어려워 무고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do fundraising without independent verification.
소바지 전 소장은 국제사회는 독립적인 검증 없이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들어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결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정의 대가로 국제사회의 지원액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이런 상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도부가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민생 복지보다 안보와 체제 생존에 두기 때문에 벌어진다며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he sovereign decision as a sovereign nation to prioritize the security and the cost of this priority is very high on the people.
북한 지도부가 국가 자금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등에 쓰고 주민들의 민생 복지 등에 사용하지 않아 주민들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북한 등 빈곤국들의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북한 입국을 허용해 보건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고 모든 주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도록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검열과 감시를 겨냥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에서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ye. All those opposed say no. The ayes have it in the resolution.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오토 원비어는 잔혹한 북한 정권의 손에 죽은 미국인 대학생이라며 이 법안은 원비어를 기념해 이름 지어졌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There's an increasing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invest in efforts to adva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support internet freedom. This is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국이 전 세계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의 검열에 반대하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I'm promoting access to fact-based information and countering censorship in North Korea.
특히 오토 원비어의 삶을 기념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리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하이오주 출신 로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Appreciate the committee's work with us on that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to come up with a good balance and dealing with sanctions, dealing with ensuring that the
포트먼 의원은 지난 몇 달간 균형 잡힌 법안 내용을 함께 고민한 외교위원회에 감사한다며 법안이 제재를 다루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선전선동 외에 다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원비어가 오하이오주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미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미 대통령이 관련 행위에 연루된 자들의 미국 내 혹은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 자산을 차단하거나 비자 발급과 입국, 임시 입국 허가 등의 부적격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VOA 등을 운영하는 연방정부기관 미국 국제방송처 USAGM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USAGM은 이 예산을 북한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도구와 기술, 새로운 접근법을 촉진하고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정보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정보 통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에 중점을 둔 별도의 법안이 나온 것은 이 법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남부 동해안은 낮 동안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6도, 양덕 아침 영하 1도, 낮 16도, 신의주 아침 4도, 낮 16도, 부성 아침 3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14도, 단계 아침 영하 2도, 낮 13도, 희천 아침 0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세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17도, 대성 아침 3도, 낮 17도, 사리원 아침 2도, 낮 16도, 신계 아침 1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장전은 한때 비가 오고 원산과 평강은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6도, 낮 16도, 장전 아침 7도, 낮 15도, 평강 아침 영하 1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3도, 낮 17도, 장진 아침 영하 5도, 낮 10도, 청진 아침 3도, 낮 16도, 김제 아침 5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5도, 낮 11도, 김영관 아침 영하 6도, 낮 9도, 삼지연 아침 영하 8도, 낮 6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폐지해 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했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는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없이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과 다른 많은 안보리 인사국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한국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이 20일 종전선언 논의에 북한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 측은 쌍계병 등 사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 추진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또 한반도 전쟁 사태를 종결하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중요한 부분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은 다만 종전선언에 당사자로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 미주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20일 시리아 주둔 미군을 겨냥한 무인기 공격이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요르단 국경 인근에 소재한 시리아 내 알캄프 미국 부지를 겨냥해 무인기를 활용한 간접 사격을 감행하는 의도적이고 조율된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고 현재 전투 선수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우리는 정당한 자유권을 유지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현재 시리아에는 약 9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이날 무인기 공격이 일어난 알캄프 기지와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알캄프 기지는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합의한 시리아와 요르단 간 국경 약 51제곱킬로미터의 만충지대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람 이메뉴얼 일본 주재 미국 교사 지명자는 20일 창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메뉴얼 대사 지명자는 이날 창원 인준이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분열을 통한 정복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인준된다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축소 역할을 하고 있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한국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북한이 모두 동맹관계 간 균열 지점을 찾아 깨려고 시도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근 일본이 방위비 지출을 증액하기로 결정한 것도 확인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오는 31일 중의원 총선을 위해 국내 총생산 대비 방위비 지출을 기존 1%에서 2% 이상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자오셰 타이완 외교부장이 다음 주에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부장이 26일 슬로바키아를 방문해 대통령과 만난 뒤 체코를 방문해 프라하 시장 등과도 함께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두 명의 타이완 장관이 이끄는 경제대표단이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나왔습니다. 21일 슬로바키아에 도착한 경제대표단은 30일까지 체코와 리투아니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방문하는 나라들은 최근 모두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태성입니다. 10월 22일 B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